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 중에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피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3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홀수절은 남자분이 읽으시고 짝수절은 여자분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역건에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실까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이 하나님께 백성을 사왔다 하게 하고 궁 열문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하리라.
왕이 나아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에메르하게 일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그렛 사람과 이 왕을 따라 가게에서 온 600여 왕이 앞으로 시행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데 궁에다가 뭘 남겨뒀어요. 뭘 남겼죠? 뭘요? 궁녀. 네, 후궁을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이 궁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궁전을 떠나서 지금 피난해서 도망가서 어디에 있다고?
벳메르아.
다시 해보자. 뭐라고? 벳메르아. 시작. 벳메르아. 한 번 더. 시작. 벳메르아. 눈 감고 시작. 벳메르아. 눈 감고 시작. 벳메르아. 벳메르아에 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벳메르아에 가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반란을 해서 다윗을 대접해가지고 왕국을 세웠어요. 어디에서 세웠다고 그랬죠? 예,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웠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고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왕위 계승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삐뚤어진 그런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그 복수심이 뭔가 하면은 뭐가 있었다고요?
복수심.
이정은 집사님 뭐가 있었다고요?
복수심.
복수심?
복수심.
네, 복수심. 복수심이 있었어요. 왜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자기 누이를, 자기 여동생을, 자기 형이 겁탈을 하는 사건을 겪었죠. 그래서 2년 동안 어디가 있었다고요?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서, 다윗이 불러서 왔는데 3년 동안 보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숨어서 그리고 배척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또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탁월한 그런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배경까지 좋아요. 이 압살롬의 어머니 나라가 어디예요? 그숲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사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어떤 왕자들보다도 좋은 배경과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자부심과 어떤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뚤어진 보복심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4년 동안 야욕을 키우죠. 노골적으로 야욕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50명의 전의로 호위병을 앞에다 세우고 말과 병거를 몰고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뿐만입니까? 엄청난 게 뭐예요? 이 친구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오는 사람마다 환영을 합니다. 허그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들과 친절한 그런 사람처럼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국을 세우게 되죠. 배신을 하게 되죠. 자기가 그술 땅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반드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좀 보내달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게 되죠. 거기서 왕이 오르게 되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 인사들, 지도층 인사 200명을 끌고서 갑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왕이 세워질 때에 온 유대가 전부 다 환호하면서 자신의 왕의 등극을 칭송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세우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국에 있는 다윗 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판단력과 어떤 투철한 신앙 의식과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소질과 그런 자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늙은 한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젊은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편해지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국을 세웠는데 온 백성들이 전부 압살롬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나베고드의 성경 16장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 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편은 오직 유대 족속들밖에 없는데 그들도 압살롬과 나누어져 있어서 다윗의 권위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고 권력도 명예도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민심이 압살롬을 향했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서둘러서 신하들을 불러서 자 우리가 이것을 떠나자. 그렇자 빨리 떠나지 아니하면 압살롬이 와서 우리를 쳐서 죽일 것이고 이 성을 아마 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가면서 후궁 10명을 이 성에 지키도록 남겨둡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후궁들이 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겠죠. 왜 다윗은 이처럼 성급하게 도망을 갈까요? 다윗은 지금 유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통일 왕국의 왕인데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을 갈까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 한번 못하나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몰락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고 우왕좌왕 그렇게 막 서둘러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실 기도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여주세요. 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참 어려워. 어쩌면 그래서 기도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윗은 지금 처참한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서 젊어서는 왕이 되기 전에 젊어서는 자기의 장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 늙어나서 왕이 되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 이런 비참한 위치에 다윗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후궁 10명을 다윗 왕궁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다윗은 직감적으로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은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예언을 하죠. 내 이웃이 내 처들을 백주에 내가 보는 앞에서 범할 것이다. 이런 약속,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되고, 이것이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 이웃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후궁을 범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한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신하들과 함께 피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시작. 메르하. 예,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어떤 궁전이란 말이에요. 메르하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메르하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가지 않던 집이에요. 어쩌면 아마 이 다윗 왕궁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후궁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궁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 이제 피난을 가야 할 이런 때가 되니까 벳메르하라고 하는 이 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잠깐 피해 있는데, 그러면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여기에서 비로소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착한 곳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갈 수도 없는, 가보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벳메르하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보잘것 없는 곳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벳메르하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처절한 실망의 밑바닥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 다윗이 바로 벳메르하에 떨어진 그 순간, 그때부터 다윗은 다윗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도 누가 대견하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서 왕과 함께 되겠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굴도 되어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이끌고 다녀라. 이때가 왕께 애들을 바라보래. 여호와의 사심과 민주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세지 않나야.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도망하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아이 다 아우러고 온 다음 사람이 대성 성복하며 모든 힘이 앞서 건너가되 왕도 기로 시대를 건너가니
네. 여기에서 벳메르하에서 다윗 왕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잇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잇대는 이름도 잇대, 성이 이심은 이대 이래야 될 텐데 이때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잘 해보세요. 이 사람이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왕을 따라서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까? 우리는 가드의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면은 모든 신병이 그곳으로 가, 그 곁으로 지나고 그러면서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때는 틀림없이 600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아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이 브라마들을 모았던 게 600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니라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따라온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고 이방인이죠. 그 민족이 아니죠. 그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잠깐 빌붙여 살면서 다윗 왕에게 좀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 이방인은 도로 왕을 지키려는, 왕을 호위하려는 그런 사람, 충성하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다가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은 그 이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외국에서 온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 굳이 도망하는 나를 따라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나와 같이 가게 되면 너는 어쩌면 다시는 예루살렘 땅을 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게 그래 축방을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너는 차라리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으로 섬기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해라. 그러면 살 수 있지 않느냐. 따라오지 말라. 다윗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몸 하나 의지할 게 없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내 있는 신하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후궁들 몇 명 남겨놓고 전부 좀 도망가는 어쩌면 싸움 한번 할 수 없는 전투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끌고 가는 이 다윗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지키겠다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600명씩 데리고 와서 그러면 고맙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여기서 돌아와서 이길 때 당신을 육군 참모총장을 시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다윗에 대한 참 여기서 인격이 나오고 있어. 이게 바로 벤메르학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편안하게 왕으로 있을 때는 왕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잠자고 일어나서 한 여인을 보면서 음력을 붓게 되고 범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쟁취하기 탈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은 그랬는데 도망자로서 피난자로서 벤메르학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고 있더라. 우리에게도 벤메르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처참한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젊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망자인 이 다윗이 벤메르학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멋있는 말 무론 사생하고 왕이 계시는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있겠습니다. 무론 사생 이런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무론 사생 사생간 살 죽고 사는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왕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다. 룻기 1장 10절 16절 18절 17절에 보면은 루시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너 따라오지 말고 동국에 살아라. 거기서 남편 얻고 잘 살아라 하니까 루시 고백하는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장사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가 지금 바로 그런 고백을 다윗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다윗이 이때의 충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는 600명의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 군사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루터기가 생겼죠. 도망만 가고 도망가다가 생각해보세요. 신하들과 왕이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쫓아오면 금방 죽는데 이제는 자기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함께 이제 건너갑니다. 온 땅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난하는 이 다윗왕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면서 다윗을 따라 다윗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뭐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 그러면 어딘지 모르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바로 성 밖에 있는 것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왜 건너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바로 있는 것이 뭐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북쪽이에요. 기드론 시내가 흘러요. 아주 작은 시내. 그건 평상시에 시내도 아닌데 우기가 되면 비가 보이는 물이 보이는 그런 시내. 그 기드론 시내를 살짝 건너서 넘어가면 있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겟세마네입니다. 감람 이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를 짜는 겟세마네. 이게 뭐예요? 올리브를 짜는 가마니를 겟세마네라고 해요.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 길을 건너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길을 이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다윗에게는 다윗을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다. 다윗이 얼마나 소망을 갖겠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잡지 않으려고 옛날 젊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의 삶은 취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빼앗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뭐든지 노국으로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놓던 사람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일 수 있던 사울왕조차도 죽이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누가 뺏어가면 그것을 그냥 더 나눠주던 그런 다윗이 그 모습을 헤아려보겠어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자리였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닥과 그와 함께 온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자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함이라.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이 신하들이 기드론 시내를 딱 건넜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켰던 최고의 지지 이 세력들이 누구였냐? 바로 종교인이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둘 형제인데 그들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다윗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 드디어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줘야 될 그런 제사장들이 여기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나는 결국 살았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내 편이지 압살롬의 편은 아니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와 있으니까. 그 법궤를 메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왔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법궤와 함께 갔을 때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많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서 나가니 요단강이 쓰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아는 이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또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싸워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고 법궤를 뺏겼죠. 그래서 법궤가 뺏겨졌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나중에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찾아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찾아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까지 와있잖아요. 그런 다윗이 왜 그랬느냐?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전 이스라엘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종교의 힘이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법궤를 그런 종교적 그 종교를 그 신앙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그 권위를 세웠던 것인데 이제 다윗에게 그 법궤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왜 가지고 왔느냐는 다윗은 드디어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오히려 가야 되고 굴복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윗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제 뭐가 참된 신앙인가를 다윗은 이제 성숙되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돌아가라. 법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깜짝 놀랐을까? 좀 제사장보다 더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이 다윗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일을 베푸신다면 내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위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귀를 손으로 들어오려 하라. 만일 내가 이와 같이 소리를 하면 곧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귀와 그 계신 내를 보이시오.
예, 괴를 도로 메고 가라요.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만약 내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내게 그 기회와 그 계신대로 내게 어떻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이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가져가라.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 그 다음에 시작. 저가 말씀 누가 저가 말씀하시기 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그러니까 26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엄청난 신앙 가지잖아요.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달라져요. 오늘날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 많죠. 신앙을 이용합니다.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이 자기네들을 특별하게 선택된 그런 민족으로서 세워진다는 자긍심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소위 선민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화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만해지는 이런 수단으로만 삼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의 지금 믿음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혹시 믿음을 예수를 하나님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일이 없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왜 없을까요? 오늘날 종교가 이런 문제로서 얼마나 갈등을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의 이 신앙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그가 벤메르하게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자로 내려갈 때 가장 보잘것없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다윗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다윗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가 왕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 때에는 그는 왕의 권세가 보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이제 그는 여한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조차도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을 편히 모셔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어쩌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 곳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고 가장 실망의 고통의 자리인 벳메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그 학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권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그 순간까지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주시고 그가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어쩌면 드디어 광야의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이 있거나 어려우면은 그때 하나님께 내어달리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압살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인생에서 압살롬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고 가장 의지했고 어쩌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압살롬이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 가정 또는 뭐 경제적인 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지할 만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내게 영원한 의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망의 길로 또는 우리를 고통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압살롬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벤베르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갔을 때 바로 벤베르하 그곳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내가 모든 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다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비어있을 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위치에 내려가고 말았어요. 벤메르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사독 너에게는 아이마하스라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 아비아달 너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두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잘 데리고 있다가 혹시 압살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 소식을 전해다 정탐꾼으로 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복을 하나 심어둡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은 이제 다시 피난의 길로 떠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강한 산산으로 올라갈게 머리를 가누고 맨발로 물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누고 물며 올라갑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드디어 감람산 그 감람산길을 언덕길을 올라가서 그 길을 지나게 되면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는 광야길이 소위 유대 광야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이 볼 때 보면은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발로 왕이 맨발로 지금 광야의 길을 갑니다. 울며 통곡하면서 온 백성들이 울면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가 지금 부에게 납니다.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제 한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범죄의 모든 것이 지금 온통 그의 가슴속으로 머릿속으로 다가오죠. 그런 다윗이 이 피난의 길이 고통스러워서 이 길을 가지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그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신발을 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서 통곡을 하면서 이 감람산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부터 인도하셔야 된다. 그는 어쩌면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요나단과 맹세하고 도망가던 바로 그 바위 뒤에 숨어있는 그 심정으로 그는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피난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16장, 17장까지 우리는 다윗의 피난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고 피난길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새롭게 리바이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압살롬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압살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압살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무 말 얘기하지 말고 벳메르학으로 내려가십시다. 벳메르학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갔던 그 길 2000년, 1000년 뒤에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려 피를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옮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곳에 있을 때 벳메르학에 내려갔을 때 그 길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예수 죽음의 큰 대속의 능력이,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쩌면 인생의 피난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배신을 통해서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광야의 길을 향하며 피난길을 달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기다리며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벳메르학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귀한 성도로 부르시는 성도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으며 이 땅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롱.